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제가 읽은 성경은 904페이지인데 시편 139편 뭐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이 새벽의 말씀을 이제 기도하는 데 좀 도움이 주는 정도만 제가 이제 전하려고 항상 하는데 하다가 이게 자꾸 내용이 그래도 이게 어떤 내용의 흐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조금씩 길어져서 짧게 했다는 말 하지 말고 하시라 나고 자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내용이 기도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말씀 듣고 네,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새벽에는 이제 외부 강사들이 이제 오기로 했으니까 그분들이 전하는 전체 말씀과 좀 연관된 내용을 새벽에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몇 번 했어요. 제가 했는데 좀 제가 핀트가 빗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그냥 이번에 정한 이 내용과 연결된 것을 제가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고 제가 작년에 이 수련회 새벽에 했던 말씀에 조금 연관된 내용 거기에 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좀 세 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분을 살필 텐데 작년에 함께하신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관련돼 연관돼 있습니다. 네, 그것과 좀 연관된 내용인데 세 번에 걸치는데 제가 세 번을 약간 이렇게 연결성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이 첫 시간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 문제를 살펴볼 때 주로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 포인트만 각각에 한 번씩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먼저 기본적인 사실을 말하고 그 임재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 그래서 그것을 체크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던지고 두 번째 다음 시간에는 임재가 있는데 임재를 이렇게 못 누리는 문제를 제가 조금 그럼에도 누릴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되는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까지 가야 이게 내용이 쭉 연결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까지 가서 결론을 좀 더 연결해서 들어야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전체 세 번의 첫 번째 얘기를 서론적으로 뜨면서 제가 문제제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잠시 좀 전에 읽었던 다윗이 이제 이 삶 속에서 보면서 확인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이 그걸 다 담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구절 정도에서만 그것을 보면 좋겠는데요. 자, 뭡니까? 오늘 이 읽은 내용에서 이 사람이 삶 속에서 확인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에요? 일단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있는 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모든 곳에 특히 나의 삶의 모든 곳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세 번 얘기할 때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확인하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은 내가 아는 머릿속 지식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고 실제적 현재적인 시제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 아는 건데도 다 아는 말씀인데 그 예를 들어서 탕자 비유인데 다 아는 탕자인데 오늘 다시 들었을 때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와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이제 해보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임재 속에서 그를 믿는 우리를 이끄시는 많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알고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영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무소부재하심 또는 뭐 편재하심으로 이게 우리들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 삶의 영역의 모든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설사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수월 여기서는 이제 죽은 자들의 이 영역을 말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때는 무덤의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죽은 자들의 영역에 내려가도 거기 계십니다. 결국 가장 높은 하늘 또 가장 깊은 수월 이렇게 이제 그러면 높이와 깊이의 끝과 끝을 표현한 것이니까. 어느 그 가장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갈 때 거기는 못 가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은 계셔요. 또 새벽빛이 비치는 동쪽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새벽빛이는 동쪽의 반대를 얘기할 때는 그때 근동 사람들 이쪽 팔레스틴 사람들은 바다가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빛이 비치는 동쪽에서 서쪽 바다 끝, 반대편 끝에 가더라도 거기에 그 세상 이 끝과 저 끝이에요. 이 거기에 가서 가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본문에서 보듯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 우리들이 이제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셔, 뭐 편지하신 분이셔라고 이렇게 교리지식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좀 배운 사람들의 교회에서요. 그런데 그는 그런 이 교리지식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히려 그는 그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나 특별하고 복되다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는 이제 여기서 그분이 나를 이제 10절 같은 경우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누리며 사는지를 이 시편의 나머지 내용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오늘 시간 날 때 좀 묵상 좀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같이 우리 모두가 알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들에게 알고 누려야 할 문제입니다. 그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이 놀랍고도 특별한 사실을 이제 자신에게 비추어서 적용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실을 알고 보며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경험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삶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자신이 있는 거기서도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고 특별히 나를 인도하시며 붙드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자신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인도하셨던 이런 분이 이제 승천하셔서는 그와 같은 일을 이어서 계속 할 것이다. 제가 선지자직 설교에서 했잖아요. 이것을 이어서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이어서 하셨냐면은 약속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약속한 성령으로 자신이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가든지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붙으셨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 거야.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있게 된 겁니다. 그 생생하게 자신의 현존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이신 그분을 이제 탁 알고 먼저 우리 지식이 탁 들어야 돼. 이렇게 생생하게 하셨구나. 구약 백성들은 구름 끼듯 뭐 이 정도로 봤는데 이 하나님의 친히 육신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그것을 그대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셔야 되는 것을 이제 이후에서 온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경험 세계를 먼저 앞서서 이제 앞선 시대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보인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앞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삶 속에서 생생하게 보고 확인하며 누린 것을 여기 시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백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 다윗의 이 말과 경험으로 이제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윗이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 계시고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것을 알고 경험한 것처럼 나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가 있는 거기에 내 삶의 조건에 계셔서 임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국면, 곧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있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확인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앞에 7절에서 9절 정도로 말하는 것을 일반적인 차원에서 그들은 경험합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인지하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는 자신은 그 경험을 해요. 사실은 이런 뭐야 7절부터 9절에 해당하는 것을 근데 그것 속에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말하는 것 속에 자신이 그것이 있어도 그것을 알고 누리지를 못하죠. 7절과 9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는 소위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임재로 말할 사실입니다. 있지 않아도 다 그들에게 있는 일반적인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흔히 이것을 네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다양하게 표현들을 써서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에 언급된 것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방식을 굳이 분리해서 구분해서 말하자면은 한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배경이니까 먼저 좀 이걸 좀 얘기를 해주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입니다. 뭡니까? 그 어떤 방해도 없었어요. 걸림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또 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그 소통하는 그 완전한 임재는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갖지 못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런 것의 온전한 것을 다시 회복해서 갖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 임재가 일단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고 그러나 상실했지만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온전한 상태로 갖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특별한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미래의 어떤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여기 다윗이 7절부터 9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그 어디에나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소위 일반적인 임재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편지하신다, 뭐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모든 곳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이건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처음 창조에서부터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나와서 그의 임재를 벗어난 것은 존재는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심지어 영적인 세계까지도 천사들조차도 그분의 임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분의 임재 아래 다 있어요. 이런 일반적인 임재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여기 다윗이 본문에서 알고 경험하는 임재입니다. 특히 이제 10절이 이제 더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더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실제부터 구절을 경험하지만은 그런 임재 일반적인 임재 속에서 10절을 더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그를 인도하여 붙드시는 임재예요. 뭡니까? 특정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임재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 임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옆에 있지만 그것과 달리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특정 대상이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의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으로 함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 자기 믿는 자들, 자기 백성들 관계 속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겁니다. 구체적인 임재예요. 인도하시고 붙여진 것입니다. 이 같은 관계 속의 임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연합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세 번째로 말한 이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임재를 넘어서는 특별한 임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 백성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보이시며 말씀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비상한 임재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도 얼굴도 뵙고 막 해가지고 얼굴도 하나님 밝아지고 막 이랬잖아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대면했기도 하고 이런 마치 그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마치 친구와 같이 이런 그런 친밀한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 사람이 출애굽기 33장에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죠? 그의 그런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것을 보이시는 특별한 것을 이런 것을 경험하는데 로전스 목사 같은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하나님의 비상한 임재 이런 비상한 임재로 말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부흥 사건으로 연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상한 임재 뭐 집단적으로 회중감 크게 임하시는 거 하나님 어떤 특정인 대상에게 이런 특별 비상한 임재를 나타내시는 뭐 이런 걸 부흥 사건으로 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별하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뭐 이제 여기에 더 포함해서 말하자면 이사야 6장 같은 데서 자신을 보이신 거라든가 그다음에 뭐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 자신을 보이시고 뭐 임재하셔 나타내셨거나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을 받을 때 주님의 앞에서 거의 죽은 자 같이 됐잖아요. 주님을 배웠을 때 뭐 이런 것들을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이런 성경에는 이런 임재를 말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특별한 경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래로 이 땅에서 이제 우리 인간이 그러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둘, 셋, 넷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사실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두 번째, 세 번째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임재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임재하는 것을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더 풍성한 삶과 풍성한 관계를 사모하도록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어떤 회중 가운데는 그런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재를 우리가 다 뭐 경험할 수 있는 사람 2, 3, 4의 그 새 임재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임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관계적인 임재를 드러내시고 거기에 더하여서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셔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이런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임재의 그 완전한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얘기 꺼내면은 그 얘기까지 계속 가야 돼요. 그건 너무 놀라운 얘기거든요. 하늘과 땅이 분리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임재가 이제 장래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임재가 성경이 우리에게 미래 시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래에 그걸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많이 거론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알고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문제예요. 이 실제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은 이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실제로 있는 보편적인 것조차도 우리가 알고 못 누리는 이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은 자신의 존재와 삶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런 임재를 알고 확인하며 내가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평범한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살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또 내 감정이 막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할 때에도 뭐 다양한 외로움을 느낄 때, 뭐 다양한 우리가 감정 상태를 경험하는데 그런 복잡하고 내만의 어떤 다양한 감정 상태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감정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감정에 의해서 사람들이 쉽게 움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서도 이 감정을 빨리 이게 만족시켜주고 해결해주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목사들의 현대 설교의 이론이에요. 이 감정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하다. 포스트 모던은 감정에 대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얘기하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은 보세요. 막 이렇다 저렇다 하잖아요. 이 통치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SNS에 이렇다 저렇다 하잖아요. 통치자부터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엉망이에요. 진짜요. 제가 최근에 머리를 오기 전에 항상 가는 미장원에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이 사람이 저보고 그래. 요즘은 비정상이 정상이고 정상이 비정상이라는 거야. 요즘 주변 세상이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 감정이 정상이 비정상이고 비정상이고 이렇게 느낄 만한 일들을 우리들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감정을 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감정이 힘들다, 우울하다 하면 아무도 손은 못 대.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준자가 무너졌어요.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 중심이 인간적 가치관의 중심 정도가 아니라 나의 신념의 중심 정도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중심을 잡아주는 하나님과 그의 계시가 진리가 없어졌어요. 이걸 오히려 상대화시키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감정이 어떻든 간에 그런 다양한 감정 상태에서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확인하는가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며 붙드신다는 것을 의문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그대로예요. 문제는 우리들이 그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보고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임재를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이시고 그것을 약속한 대로 진짜 성령을 보내서 아무것도 몰랐던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진짜 하나님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생생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 주님의 백성들이 다 있는 경험 아니에요.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있는 사실을 못 보고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에 걸쳐서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과연 나는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누리고 확인하면서 사는가? 그것을 보는가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보느냐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시대 더 중요해졌어요. 안 봅니다. 못 봐요. 이 감정이 다 뒤덮어가지고 내 감정이 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보다 더 위에 와 있어요. 없다고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에 의해서도 내 본성에서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도 일시적으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눈에 뭔가 현실 하나 보자마자 내 앞에 있는 사람 하나 보자마자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거 본 것으로 이 있는 큰 사실을 못 받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는 지금 제가 감정이 복잡한 거 이거 좀 잘 유려해지고 다스려주는 좀 이렇게 좀 진정시켜주는 진정제로 쓰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수호신이나 무슨 뭐지? 그분이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조건에서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과 현실에 있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해 계셔요. 여기 다윗이 7절에서부터 10절에 말한 두 형태의 임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 나와의 관계 속에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습니까? 아셨습니까? 머리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을 한번 보세요. 자신의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임재를 친히 보이시고는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서 성령으로 항상 함께하여 인도하여 붙드시는 것을 사도들에게부터 시작해서 보이셨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실제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보고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임에 없을 수가 없거든요.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성령으로 임하여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잠시 이런 사실을 지각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 거기 계십니다. 아니 내가 무덤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셔요. 그것을 여기서는 인도하고 붙드신다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보시나요? 나의 존재와 인생 속에 그런 놀라운 일을 너무 기이하고 특별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시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큰 사실을 먼저 보십시오.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것보다도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있어. 근데 이것보다도 이 내 지금 기분 좋은 일이 있는 나의 현재의 삶에 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 돈을 번 것보다도 내 삶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즐거운 일이 있는 것보다도 내 삶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오늘 내가 힘든 것보다도 나는 삶이 오늘 힘들지만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느 자리를 펴든 어느 곳에든 심지어 음부에 가더라도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또 공부하는 사람이 내가 오늘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오늘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제 모든 삶에서 모든 일이고 오늘 돈을 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의 조건에도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자, 질문해 봅시다. 그런 조건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걸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대부분 이 기복신앙이 전통적으로 기본적으로 교회를 나올 때부터 신개념을 그런 식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신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좋을 때, 즐거울 때, 복 받을 때 이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음부에 내려갈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지금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얘기 다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을 못 벌을 때도 하나님 임재에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에게 외롭고 힘든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은 임재에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세요. 이거 못 보면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안 믿고 못 보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수호신 정도로 어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40년을 광야에 살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마지막 사명을 다 완수하면서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 마지막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항상 임재하여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임재 속에서 살며 그의 임재가 있어서 안전히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고난, 저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임재가 있어서 우리가 안전히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어떤 조건에서든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조건에서 임재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든 것을 생각, 조건과 이런 것이 있지만 임재하셔서 현재 시제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을 현재로 다 말할 수 없는 다음으로 연결된 구원으로 최종 구원으로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놀라운 사실을 배제하고 다른 것으로 충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제껴놓고 다른 것으로 더 큰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잔챙이들입니다. 성공을 하고 뭘 최고로 좋아도 이것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든 자신을 임재하셔서 계시는 이 무한 광대하시고 편지하시고 이분께서 우리의 삶에 하찮아 보이는 말이죠. 우리 개인의 삶에 어디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함께 계셔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십니다. 붙드세요. 무너질 자리인데 붙들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최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큰 사실을 무엇으로 대체하겠습니까? 이것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일, 나쁜 일, 다른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큰 것을 항상 보십시오. 그것 안에서 사셔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님 같이 기도하고 뭐 해도 되고요. 내부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기도를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